요즘 우리 교회의 그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요, 많이 밝아지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고 올 한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도 더불어 누리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우리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 교역자들부터 또 이렇게 같이 그 거룩을 꿈꾸고, 그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 거룩을 목회에 적용하면서 성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요즘 성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것은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비로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통하여 더불어 누리는 그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올한해 동안에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의 표현을 정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결국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교회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것은 교회의 소원과 일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1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교회. 단순히 숫자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가치와 내면적 성장이 일어나서 더불어 함께 성장을 꿈꾸고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와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힘있게 세워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지기를 소원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이 새벽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이어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마태복음 7장을 잘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을 잘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가 반석이면, 든든한 반석이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모래와 같이 금방 허물어지고 금방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입니까? 모래와 같은 교회입니까? 금방 허물어져 버릴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도 끄떡없는 교회입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어리석은 성도들만 모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허물어지고 날마다 무너지고 비가 오면 풍파가 불면 다 허물어지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이기는 교회, 끄떡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들은요, 결코 어리석지 않았어요. 언제나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 역시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건물이든지 그것이 믿음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거친 풍랑이 와도 너끈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평안했습니까? 초대 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평안한 환경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신앙을 참아내며 버텨내기가 너무도 힘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라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없어져야 맞아요. 교회는 힘을 잃어야 맞아요. 교회는 힘을 잃고 모이지 않아야 돼요. 왜요? 모였다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요?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세워졌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것 같잖아요. 교회가 순탄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야 했는데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심각한 박해가 있을 때, 그 어려운 핍박이 주어질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고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 얘기합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나 어떤 때에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호람대오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신전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췄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책망하면서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그 즉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한번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문으로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신이 바짝 든 거죠. 혹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지내왔더라도 혹 그 사건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긴장되죠. 혹시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살아왔는데 혹 나한테도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상실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생각,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들은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주를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실된 후로부터 교회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주를 경외함으로 교제하고 봉사할 때 주를 경외함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예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성령의 격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격려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성령의 격려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봉사의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날마다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일들을 감당할 때, 홀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할 때 때론 외롭기도 하고 때론 힘에 버겁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그만둬야지, 빨리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들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내게 찾아와서 격려해 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교회가 누리는 평안은 결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로가 가득한 교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왠지 교회에 오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령의 위로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특징. 어떤 핍박을 과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의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첫째는 성령님은 교회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힘을 불어넣고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지갑이 막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갑에 안에 돈이 막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교회에 영혼받아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정말 날마다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일단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고요. 일단 물질이 많으면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 그분에게 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위로와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래서 능력으로 위로하심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유약하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만이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힘있게 감당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한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능히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합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지요.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받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잠시 표현했던 표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힘의 공급이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산정현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 하나님이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인 곳이 아니고 수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 교회가 쭉정이로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끄떡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알곡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진실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